오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고 죽을 때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미국의 의사인 아이라 바이오크가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조건으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기 전에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함께 있던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맺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는 마당에 그 가져가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차마 용서를 빌지 못했던 것, 내가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작별 인사를 하라. 잘 있어요, 또 다시 만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See you again in the heaven,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잘 있어요,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뭐 See you again 이러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작별의 인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절도 아니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이 부활의 소망과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고한 대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우리는 기쁨으로 정말 포옹하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모든 인류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에게 영생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사역을 할 때 항상 강조한 것이 나를 보내신 자는 나의 아버지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강조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병자를 낫게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바람을 멈추기도 하는 기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할 때 항상 하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맹자나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인간의 그냥 성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좀 더 뛰어난 지식으로 뭔가 좀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이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항상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소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보내신 자를 강조하는데 오늘 그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 나사로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세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과 매우 친밀하게, 아마 교제가 많이 있었고 그 집에 많이 묵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자기가 있던 장소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베다니에 가보았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갇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골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의 친구들과 마르다의 친구들과 마리아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이 다 모여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처음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 제가 사람을 보냈을 때 조금만 빨리 와주셨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제 오라버니를 살렸을 텐데 왜 이제 늦게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하다가, 주여, 마지막 때에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지금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가슴에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모든 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저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그때 모든 백성이 부활할 때,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빠가 부활하겠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마지막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의미, 예수를 믿음으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는 immortal being, human being,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순간부터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살지 않는다. 죽음의 권세에 통치를 받지 않는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더 이상 통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이미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 죽어서 무덤에 흙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재가 되어서 강물에 뿌려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혼이 그 영혼에 변형되어진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열매로서, 그 처음 열매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운 육신이 덧붙여져서 영과 육이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죽음에서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서 그냥 갑자기 죽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죽음의 공포, 허무 속에 빠지겠지만 그러나 제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간적으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눈을 감지만 나의 영혼은 더 높은 단계에, 더 발전된 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목표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를 알고 믿는 사람은 이 인간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포도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치 속에 들어있어 번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번데기를 뚫고 하얀 나비로 발전해서 활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됩니다. 그때 이 꽃이, 그 껍데기, 그것을 나비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도 않고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계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정란의 계란을 어미가 잘 품어서 때가 되니까 병아리가 쪽쪽 빼고 나면서 계란 껍데기를 껍질고 병아리가 달구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 병아리가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그 껍질 번지반도 못한 것으로 버립니다. 그냥 버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육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과 영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늘 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그 알의 껍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버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세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이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할 때 피난처로 사용하던 로마의 카타곰 지하 통로에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순교한 그들이 묻혀 있는 무덤의 묘비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렉산더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의 묘비에는 그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는 자라는 묘비명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영원한 집으로 갔습니다라는 묘비명도 있습니다. AD 125년에 그리스 사람인 아리스티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옆에서 목격하고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한 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로 옮겨지는 것처럼 찬양과 감사로 그 시신을 보필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죽은 이후에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장소로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쁘게 그 시체를 안장하고 그 묘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쓴 찬송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4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의 영혼은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더 좋은 세계에 간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때, 진실로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그냥 기뻐요. 우리 인생, 이 생을 살아갈 때도 기뻐합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없는데요.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을 때 오 하나님 더 좋은 세계로 가는군요. 저희가 금요일날 항상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상상해보지 않습니까? 그 좋은 세계에 가는데 그 좋은 세계에 가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막 사람을 죽입니까? 요즘 한국에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가지고 사건들이 막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자녀들을 막 죽입니다. 때립니다. 학교에도 안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삶이 미지근하고요. 정말 비참한 삶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죽음 다음에 공포에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랑하세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사랑하세요, 바르게 살으세요, 회개하세요,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부활하고 나에게 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25절과 26절이 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말하지 아니하도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새겨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소망 또는 오늘날 기독교의 소망은 이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내가 실제로 나에게 죽음이 없다는, 죽음의 권세는 이미 끝났다고 믿고 생활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변화되어집니다. 이 사회는 발전하고 이 사회는 사랑이 넘치고 우리들 사이에 욕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우리는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나사로에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그 살펴볼 점이 있는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그 무덤에 갇힌 것을 보면서 아주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비통히 여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11장 3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나중에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때요, 살아났을 텐데요, 똑같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는데 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비통히 여겼는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무덤에 나아가서 나사로야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같이 죽었고 그것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한번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다니에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또 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살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아까 이게 33절이었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사로야 그리고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5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3절에 보면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취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본 그날부터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그 사건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줄 때에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는 사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듯이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가 부르신 곳에서라는 그 어느 복음송 그 노래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음의 권세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에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때로는 무슨 사건을 당하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또는 병에 걸리든지 어떠한 죽음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잠시 있다 사라질 껍데기인 육신만 죽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더 좋은 발전된 아름다운 천국으로 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성도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